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6쪽에 있는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비서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늘을 곧잘 날고 또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또 벌레를 잡기도 하고 또 노래도 잘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날개가 꽁꽁 얼어붙고 또 온몸에 마비가 되어서 다른 짐승들의 밥이 된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비서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감사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곧잘 예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를 만나곤 하는데요. 우선 삶이 너무 평안할 때 우리는 영적인 무관심과 또 영성 마비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반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신앙생활은 고통을 잊게 하는 마약이 아닙니다. 또 십자가의 군병이 된다는 것은 이 어린 아이들의 병정 노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또 영원한 달콤한 이 신원에 밀어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신앙생활은 곧 전투요 또 목숨을 건 전쟁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때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실패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한 번에 승리에 그 도취되어서 방심해서도 안 되는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나라 여호야김 때 이 유대나라는 국군이 분리하여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유대나라 왕족과 또 귀족, 학문 있고 재주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로잡아다가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고 이 동화 정책을 썼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혼합주의에 절대로 말려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던 이들은 지배국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출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에게 모진 시련의 바람이 휘몰아쳐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과 시련을 함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축복은 이 시련이라는 보자기에 사여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련이 올 때에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 제국의 권위와 또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하여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바벨론 성 남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이 두라 평지에다가 약 7층 높이에 달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재방식 날부터 모든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 왕명을 어기면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넣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드디어 재막식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악기 소리에 맞추어서 왕명에 따라 금신상 앞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 그 우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타협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삼성국 대군주의 무서운 권위 앞에 서 있는 이 패동국의 석비린내 나는 청년 포로들이 감히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 청년은 눈에 보이는 이 바벨론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 느부갓네살의 왕자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더 존귀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제목은 큰 연장으로 다듬는 법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에는 아이들이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많은 나무일수록 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큰 신앙일수록 큰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역경의 근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주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재하심을 우리가 언제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이라 하면 떠오르는 주인공, 생각나시죠? 성경의 욥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시련을 겪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시험을 받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험 속에서도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소망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우리가 연단할 수 있습니다. 인내와 연단은 성경에서 이 환난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됩니다. 우리는 시험이 닥치면 몸을 사리기 때문에 시험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공경 없이 인내를 기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내와 연단의 그 성품을 갖기 원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그 과정을 싫어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할지라도 삶의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의 안위와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 그것을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와 연단을 키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주여, 너무 힘듭니다. 주여,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는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이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이에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세 번씩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한결 가볍고 또 편안한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뒤에 오던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나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자기 십자가는 이미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 작았습니다.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고난은 필수적입니까? 불행히도 그것은 예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것에 본을 세우셨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어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던 자매의 모습, 하지만 이 역시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 시련이 또 큰 도전이 찾아왔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는 것보다 한번 기뻐하시며 그 시련을 맞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사탄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오히려 한번 기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회피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청년의 선택의 기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시때때로 부딪히는 갈등과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도 잃지 않고 또 바벨론의 왕좌도 버리지 않는 회색 지대가 없을까 눈치를 살피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주인공은 우상 앞에 경배하는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이글거리는 그 풀무불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잘못된 물질 문화의 유혹 그 앞에 십사리 굴복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그 절개가 다른 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현대인들을 굴복시키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의 힘이요. 또 둘째는 권력의 힘이고 셋째는 죽음의 힘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인공들은 우선 황금 우상 앞에 자유했습니다. 두라 평지 위에 위풍당당하게 서있는 황금 우상 그 앞에 인군과 모든 대신들이 절하고 있을 때 그 앞에 황금 우상을 비웃듯 당당히 서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포로병에 불과하던 이들 세 사람 그들은 돈의 힘에 굽실거리며 또 비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전승국의 대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비록 임금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거에 가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세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살기 위해서 몸을 더럽히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꺾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가 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를 손을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도대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졌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기에 이토록 담강이 자유할 수 있었으며 오늘 우리를 이토록 부끄럽게 만들고 이처럼 지난 감동으로 다가온단 말입니까? 첫째로 그들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 굴복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하며 말하기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에 대한 청년들의 대답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의 뜻은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대화로 풀어갈 문제가 있고 행동으로 말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결의는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새 청년의 신앙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입니다. 17절에서 이들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냉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말씀은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지시고 악한 마귀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세 청년이 가진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나는 분명히 성경의 모든 풍성한 약속들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은 영원하신 우리의 신앙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거대로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왕이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죽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풀무불 속에서 내 몸이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겠습니다. 하루는 사단이 졸개들을 불러 회의를 합니다. 회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켜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졸개들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다가 몇 가지 대안을 내놓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니 돈을 많이 벌어 흥청망청 쓰게 해서 죄를 짓게 하면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다 또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술에 약하니 술에 잔뜩 취하게 해서 개와 돼지처럼 행동케 해서 지옥으로 데려옵시다. 또 다른 절개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성적인 유혹에 약하니 성적인 타락을 부채질해서 그들의 영혼을 망가뜨립시다. 그러나 사탄은 도무지 성에 차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소웠던 그 방법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은 졸개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아니 그런 구태에 연한 방법 말고 뭔가 좀 참신하고 신선한 방법이 없을까. 그때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졸개 하나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런 방법들은 인간들을 부분적으로 타락시킬 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도사리고 있는 한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희망을 빼앗고 대신 절망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틀림없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탄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망은 사단이 심어주는 아주 무서운 시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희망은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희망은 시련을 이기게 하며 또 난관을 극복해 하며 승리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신뢰를 보냈던 이 세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청년이 풀무불에 던져지자마자 불 속에 뛰어들어 그들을 껴안고 구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살리려 그분이 십자가 불 속에 뛰어들어 우리의 채찍을 무거운 죄의 짐을 가슴에 끌어안고 활활 타가셨던 성자 예수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청년의 신앙이 가져온 축복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마저 분명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 청년을 풀무불 속에서 끄집어내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기쁘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옷도 그대로요 불탄 냄새도 전혀 맡을 수 없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함부로 말했던 그 자들은 2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오늘의 말한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소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임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말하고 30절 말씀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소년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좋은 배우는 이 주연 배우를 돋보이게 하려고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부귀 영화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택한 백성이었던 나약한 소년들을 높이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이 지구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도 결국 나라는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없어지고 천국 백성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마음 상황이나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대적하는 존재에게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적자가 변하여 동역자가 되고 또 대적자가 변하여 지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그 새 친구에게 다가온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증명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을 수여하는 드림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